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장례식장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통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왜 울고 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후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아람어로 기록된 달리다굼은 합성어입니다. 달리다 그리고 쿰 이것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달리다라는 뜻은 예야 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쿰이라는 뜻은 일어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매일 아침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기 이제 일어나서 밥 먹자 하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밥 먹자 하는 이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 큰 슬픔,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자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어있던 그 소녀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이야 하는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때 엘리사가요,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좀 엘리사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냥 개천을 파가지고 없던 곳에 물이 생기는 거, 이거는 작은 일이야 라고 하는 엘리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렇게 담담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좋은 엘리사의 모습을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봐요.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요, 진짜 저를 슈퍼맨 보듯 합니다.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거든요. 그 동요가 뭐냐면은 그 제목은 우리 아빠 엄지척이라는 동요입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 이거 뭐야 내가 물어볼 때마다 척척 박사. 와우.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엄지척.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 나를 번쩍 들고 휙휙 돌릴 때면 전화장사 짱!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엄지척. 이런 동요를 저희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요에다가 아빠라는 단어에 주님이라고 이 단어를 좀 바꿔서 부르면은 이거 완전 찬송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못하는 것 하나도 없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 한번 주님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밝히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간절히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야이로의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현대판 야이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판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현대판 야이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낯설지가 않고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또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000년 전 야이로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야이로에게, 오늘날 야이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대판 야이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기도에 주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이 사건의 시작은 한 소녀, 한 딸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또 간청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근데 뭔가 좀 이 상황은 알겠는데 아버지의 기도 이 단어를 좀 붙여보니까 뭐가 좀 어색해요. 왜냐면은 좀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어머니 기도회 이런 것도 사역하면서 참 익숙해요. 그런데 아버지 기도회,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왜 이렇게 이게 낯설죠? 어찌됐든 어머니의 기도, 이거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한나, 마리아, 요게벳 등등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 이거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사건이 이런 광경으로, 영화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돼요. 실제로 야이로의 사건은요, 야이로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은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야이로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었는지를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계속해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사람들이 밀치고 막 애워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치고 애워싸고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마치 야이로 그리고 예수님 단 두 분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이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에 주목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또 마가가 또 하나의 아버지 기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발작 걸리고 그리고 점점 비참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문제, 그 기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영화로 볼 때 다 아웃포커싱 되고 마치 자녀의 문제를 들고 온 그 사람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 같은 상황처럼 오늘 말씀이 전개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부모의 이야기 또 자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성경을 좀 깊이 보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은 목사님이 되셨냐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부모님 전도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없어 라고 하는 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아, 나도 야이로 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소중한 자녀예요. 이따가 말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그 부모의 기도,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에 주목하실까?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야이로 편에서는 자기 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야이로의 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딸, 하나님 맡기신 그 아이를 정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돌예배를 진행하게 될 때요,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문을 좀 써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부탁을 좀 드리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아무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무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제가 돌예배 인도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짐덩어리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좀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운 가정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할 때였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작은 십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눈치도 없이 여쭤봤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했더니 두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더 심통한 표정으로요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십자가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마음으로는 그 큰 십자가가 남편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십자가, 십자가. 왜 이렇게 그 고백들이 변해가는 걸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라는 것을. 제가 제 딸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제 딸 하연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생략하고요. 제 딸 하연입니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하려고 참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는 부모님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 이 야이로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은요, 야이로의 기도 속에서요 따뜻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야이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백부장처럼 기도하지, 백부장처럼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말씀만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집까지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니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기도의 내용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오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렇게 좀 기도하지, 야이로가. 왜 굳이 집까지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가는 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이로의 기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야이로의 기도에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한번 야이로의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이 지금 아프거든요. 안수기도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 딸이 있는 방에도 좀 들어가 보시고요. 그 딸 옆에 좀 예수님이 서 계셔주시고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좀 거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따뜻했는지 몰라요. 야이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야이로의 기도가요. 오늘날 신방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수많은 가정의 기도였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밤에 남자들 다락방 했을 때예요. 남자 다락방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가정을 나서는 길인데요. 갑자기 방에서 아내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신발장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방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무릎을 딱 꿇히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왔거든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아들을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 오늘 야이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낯설지가 않았고 이 기도가 참 따뜻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좀 오시고요. 좀 오래 좀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 방도 가보시고 이 방도 가보시고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도 좀 맡아보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이로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는 야이로,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왜 주목하실까? 왜 그 기도에 주목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세요. 하나님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와 떨어져 지내면서 자녀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자녀가 학교생활 중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외면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의 품을 떠나 큰 슬픔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 또 그 문제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야이로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말씀으로. 정신과 의사 조지 와이튼이 Why Worry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걱정하는데요. 그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다.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걱정의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진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4%밖에 안 된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분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을 걱정하고 있고요,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현실에서 들려오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집,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가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현실적인 메시지를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소망까지 꺾어버립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오늘날의 현실에서로 하면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있나요? 끝났다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런 현실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이런 영향력이,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유상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오역한다. 이것은 불순종하다 또는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쿠오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36절 앞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예수께서 있던 말을 거부하시고 있던 말을 배척하시고다. 이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배척하시고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하는 말이 뭐죠? 그 하는 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를 배척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이로에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의 집을 향해 가죠. 그리고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통곡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이로에게 그때 우리 주님의 메시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하셨죠? 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눈에 보여지는 여러 요건들,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불행하세요? 왜 불행하십니까? 혹시 눈에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요. 이 남학교가 참 좀 거칠어요.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이 문둥이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 시절에 아토피를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문둥아 문둥아 이러고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많이 위축돼가지고요, 제가 긴팔도 못 입고 반바지도 못 입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메시지가 가슴에 꽂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존귀하대요. 친구들은 문둥이라 그러는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주기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때부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진짜야 라는 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야 라는 변화예요. 친구들이 그 이후에도요, 수련회 끝나고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문둥아 부르면 제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랬어요. 나 문둥이 아니거든? 그럼 막 친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토피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알았어. 점점 못 놀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막 그게 깨끗하게 치료돼가지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은요, 보배롭고 존귀하거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현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믿고 있느냐,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여지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비춰지고 말씀에 들려진 것을 따라서 믿으십니까?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딸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딸이 죽었다, 끝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통곡 소리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절망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현실 속에서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현실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메시지에 위에 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 상황에 분석하고 또 그것을 믿고 판단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 현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느껴가는 이것이요, 믿음 훈련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 그 현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 간극을 자꾸 경험하는 이것이 믿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그 모습 위에 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비춰보는 그 과정들이 스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런던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가 미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탔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선원들이 있는 큰 배였는데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막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 객실에서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배가 암초에 좌초되어서 배가 지금 물이 차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무디가 그 소리를 듣고요, 가판위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판위 올라가니까 아수라장인 거예요.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때 그가 읽었던 메시지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가 합심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랑 합심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잡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잤던 사람은 무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그 구조선이 와가지고 그 모든 승객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무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그 현실보다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을 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또 한 주간도 날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훈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열두 정탐꾼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그 중에 열 정탐꾼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열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갔더니 거의 만났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텐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끝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두 보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믿었고요. 또 한 그룹은요,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현실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하나는 집으로 와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하여 고쳐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 30분을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아멘입니다. 응답됐죠? 그런데 더 크게 응답됐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야이로의 가정은요, 딸의 병고침보다 더 큰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야이로가 그 집을 향해 갔을 때 끊임없이 들려오는 현실의 메시지, 죽었어 죽었어, 통곡의 소리, 소망 없어 소망 없어 그랬는데 그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이 진짜인 거야.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 그게 진짜인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야이로의 이야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어머니가 등장해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등장해서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 가정이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들의 찬양 32장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왜?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악과 몰아칠 때가
세상의 험악과 몰아칠 때
믿음을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면서 야이로와 같이 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불신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셔서 무엇을 보셔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아픔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여러 가지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나. 그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위해 삽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그 눈앞에 내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는 낙심케 하는 메시지는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불신의 메시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게 아니라 찬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진짜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라는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